이사야서 37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샘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앗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아멘. 이사야가 살고 있었던 이 시대보다도 한참 전에 애굽, 이집트라고 하는 땅에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요. 무려 400년 동안 노예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자손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애굽 땅에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었고 그 종살이를 하고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통의 소리가 상달되고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람이 보기에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오래 걸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셨고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죄를 지어서 잘못해서 어려움 가운데 들어갔다 할지라도 설령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소리를 절대로 이그노하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아니 조금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유다 백성이 어려움 가운데 들어왔잖아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그냥 모든 유다 땅을 쑥대밭을 만들고 예루살렘 성 하나 달랑 남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36장에서 얼마나 모욕스러운, 치욕스러운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아수르의 왕인 그 산헤립이 그의 신하인 그 랍사게를 보내서 근데 이 랍사게가 교활하고 무례하고 아주 못된 말을 쏟아부었잖아요. 앞에 있는 히스기야의 신하들에게 했을 뿐만 아니라 성벽에 앉아 있었던 그 유다 백성들에게도 정말 성경에 이런 단어가 있어? 라고 할 정도로 아주 못된 단어를 써가면서 대소변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가면서 막 욕을 했고 성 안에 있는 히스기야 왕을 능욕을 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모독했잖아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들으시고 해결해 주신다. 이 말씀을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정말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36장에서는 그 치욕스러운 이야기의 장면이 계속해서 펼쳐졌다면 37장은 이제 반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사야를 통하여서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어떻게 그 일들을 펼쳐가는지 반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 반전의 이야기의 서론과 같아요. 그래서 그 유다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먼저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그 마음의 표현은 비통함이에요. grief가 있었어요. 정말 비통함에 잠겨져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비통에 잠겨 있을 때에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뭔 줄 아십니까? 1절 말씀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히스기야가 했던 게 뭐예요? 성전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옷을 무엇을 입었다고 했어요? 비단 옷을 입었어요? 베옷을 입었어요? 베옷을 입었잖아요. 굵은 베옷이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비통에 잠기다, 슬픔에 잠기다, 아주 비참해진 그 자기의 상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적나라하게 내려놓을 때에 입는 옷이 바로 이 베옷을 입었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베옷을 입은 것까지는 알겠는데 히스기야가 어디로 갔어요? 여호와의 전, 즉 성전으로 갔어요. 왜 성전으로 갔을까?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전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세요.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아주 고상한 사자성어로 쓴다면 무소부재,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런데 성전으로 간 것은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상징적으로 드러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앞에 자막 안 바뀌어요? 파워포인트, 예, 하나 더. 땡큐. 예, 거기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입당 예배를 드릴 때 이 솔로몬 왕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 만일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서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를 하거나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들으시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해요. 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가 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물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세요. 그런데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했으니까 자기의 마음에 죄를 고백을 하거나 어떤 간절한 청원이 있을 때에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가 하면 히스기야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고 들어가는 것은 자기 자신의 잘못을 적나라하게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냥 진짜로 자기 속 다 갈라놓고 못된 모습 다 들여놓고 그렇고 하고 기도하는 거기에 희생이 담겨져 있는 게 얼마나 부끄러워요. 자기 잘못을 다 고백한다는 거는요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지금 방송 용어가 아니라서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데 차마 못하는 말이 있는데요. 쌍지읒으로 시작하는 말이 있어요. 뭐가 팔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죄를 드러내려면 뭐가 팔려요. 면이 안 서요. 그런 심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가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니까 그렇게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 대조가 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에 부분에 히스기야 왕 말고 그 앞에서 있었던 왕 하나 있었죠? 제가 여러 차례 광고했던 거,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거 아하스 제가 잊지 말라고 그랬어요. 히스기야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읽을 때는 아하스 왕을 기억하시고 히스기야 왕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이 대조가 되는 거예요. 컨트라스트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하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어려움이 닥쳤을 때 비슷한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옆에 나라에 있는 아람이 연합을 해가지고 남왕국 유다를 공격해왔잖아요. 그때 이 아하스가 이사야의 권면을 듣지 않고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힘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누구 도움을 받아요? 아수르의 도움을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쪽박 찼잖아요. 그렇죠? 근데 히스기야는 어때요? 히스기야는 물론 조금 잘못한 게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어쨌든 히스기야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 아하스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어디로 갔어요? 성전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하스가 왕이었을 때 백성들이 행복했을까요? 히스기야가 왕이었을 때 행복할까요? 당연히 히스기야가 왕이었을 때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 있을 때 백성은 비록 먹는 것이 별로 없어도 부자로는 살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 있을 때 백성은 행복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잠깐 곁길로 가서 여러분의 가정으로 적용을 좀 해봅시다. 부모가 아하스와 같은 부모일 때 자녀들이 행복할까요? 히스기야와 같은 부모일 때 자녀가 행복할까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돌직구를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하스와 같은 부모님이십니까? 히스기야와 같은 부모님이십니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히스기야와 같이 무릎 꿇을 수 있는 부모님들 되기를 정말 정말 축복합니다. 물론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뜨끔뜨끔하고 참 얼굴 들기가 힘들어요. 아하스와 같은 목사가 있는 교회가 행복하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있는 목사 같은, 그러니까 히스기야 같은 목사가 있는 교회가 행복하겠습니까? 대답하지 마. 안 하셔도 저희가 잘 아니까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하여튼 저도 조심하고 또 조심하겠습니다. 성도는 어려움이 생기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성도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Entrust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Surrender 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것을 깨달아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 히스기야가 본인은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자기의 신하에게 이사야에게 가라고 사신을 보냅니다. 이사야에게 사신을 보냈는데 왜 이사야에게 보냈을까요? 아니 자기 혼자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일 해결되는 것 아니에요? 기도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사야에게 사신을 보내는 이유는 이사야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본인은 나아가서 기도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성도들의 바른 자세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에게 히스기야가 나 외로우니까 나 슬프니까 나랑 같이 좀 슬퍼해 주세요. 같이 슬퍼해 줄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 개의 각도에서 두 개의 방면에서 이런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느냐?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 때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격려해 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경건한 하나님의 종을 찾아가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목사가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장로님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구역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그렇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듣고 격려를 받고 때로는 책망을 들을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본인이 누군가가 찾아와서 나 이렇게 힘들어요.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짖을 것은 꾸짖고 격려해 줄 것은 격려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대변자,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 이사야에게 히스기야는 신하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히스기야는 어떤 모습으로 이 문제를 지금 풀어가고 있습니까? 한편으로는 기도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끊임없이 파도처럼 분명히 밀려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내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아무리 설령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성전으로 들어갔지만 그리고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냈지만 무엇을 부탁했을까요?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움은 히스기야 한 사람의 도움이 아니에요. 히스기야만 필요한 도움이 아니라 유다 백성이 필요한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야 이 녀석아 네 기도는 네가 알아서 해. 그러지 않잖아요. 말로는 그래도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것이 그런 하나님의 도움이 내 자녀가 필요하니까 기도하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저를 포함해서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은 제목을 도움을 청하는 유다라고 하는 백성의 무리의 이름으로 적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도움이 필요할까? 두 가지가 있어요. 도움이 필요한 이유가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 날이 능력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날이 수치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날이 환란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3절 말씀에 보면 오늘은 환란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가 22장에서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22장 5절에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밟힘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과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이 날이 정말 환란의 날이고 징벌의 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징벌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본론으로 3절로 들어가면 여러분이 배경을 잊으면 안 돼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히스기야가 신하를 이사야에게 보내서 히스기야 왕의 말을 전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히스기야 왕의 말을 전하는데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오늘은 환란의 날입니다. 책벌의 날입니다. 능력의 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이날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아수르가 와서 유다 땅을 다 때려 부시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데 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그래요? 아수르로부터 왔다고 그래야지. 그런데 히스기야는 알았어요. 이 환란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에 온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환란의 날이라고 그래서 능력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부터 1분 동안은 졸지 마세요. 1분 지난 다음에 졸아도 돼요. 1분만은 졸지 마세요. 이런 능력에 관한 이야기를 이사야가 이사야서 1장에서 이야기한 게 있는데 그 부분과 정말 대조가 되는 말이에요. 정말 컨트라스트가 되고 있는 말인데 1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백성이 하나님을 능욕한다 그랬어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돼요. 우리끼리 살 수 있어요. 당신이 우리를 뭐 하는데 안 도와줄 거잖아요. 힘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을 섬겼던 내용이 1장에 나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백성을 능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을 징벌하는 거예요. 니네가 그렇게 얘기했지? 너희들 나 없으면 살 수 있어? 너희들 나 없으면 절대로 살 수 없어. 너네 하려면 해봐. 이 꼴이 뭐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다라고 지금 누가 고백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굵은 배옷을 입고 토해놓는 거예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저 아수르가 이렇게 와서 우리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셨던 거예요? 그렇게 안 해요. 그가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치 욥이 하고 있는 이야기하고 똑같잖아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은 너희들 때문에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죠. Sovereignty of God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고통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욥의 고백이에요. 그런 것처럼 히스기야가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스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 하나님 필요 없어요 라고 했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벌하시는 능력의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라고 도와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할 때 어떤 자세로 도와달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오늘 장사를 해야 되는데 저 돈이 좀 없거든요. 알아서 좀 채워주세요. 아니면 말고 그런 식으로 기도합니까? 아니면 토해놓는 심정으로 기도하십니까? 병이 걸렸어요. 하나님 이 병은 고치기 쉽지 않대요. 하나님 고쳐주실래면 고쳐주시고 말래면 말고 아 뭐 죽으면 그만이죠. 이런 식으로 기도합니까? 아니면 토해놓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토해놓고 토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인이니까. 우리가 죄인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징벌이시군요. 퍼니시먼이군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날이군요. The day of a distress.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는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요. You the only one. 근데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게 왜 구하는 줄 아십니까? 힘이 없어서 구하는 거예요. 힘 있으면 구했겠어요. 우리가 조금 뭐 가진 것 있고 뭐 잘난 척하면 우리 하나님께 무릎 꿇겠습니까? 솔직히 그냥 들이맞고 정신 번쩍 차려야 아이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러는 게 인간 아니었나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근데 그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힘이 없대요. 무슨 힘이 없어요? 애기 날 힘이 없어요. 아니 지금 배가 아프고 양수가 터져서 애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Push! Push! 숨 한번 크게 쉬고 Push! 뭐 이러잖아요. 어떤 여자분들은 아내는 남자 머리끄댕이 붙잡고 이놈아 너 때문에 그런다 뭐 욕까지도 한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기를 낳을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물론 요즘은 의학기술이 발달했으니까 어떻게든지 아기 낳도록 해줄 거예요. 뭐 유도분만도 하고 뭐 제왕절개도 하고 할 거예요. 그러나 옛날에는 이사야 시대 때는 이거 어떻게 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아기 얼굴이 새파랗게 질릴 것이고 숨 못 쉬고 죽을 것이고 산모 또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해산을 해야 되는데 힘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절망입니다. 지금 절망의 상태이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도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이사야에게 사신을 보낸 거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에게 할 때 야 너 와서 해. 그리고 하지 않았어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히스기야가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길게 되어 있지만 여기에 히스기야의 자세가 등장을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만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4절 첫 번째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랍사게가 교활하고 아주 무례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했던 아주 그냥 못된 말들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고요? 들으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죽은 사람이 들어요? 못 듣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 4절 중간에 보면 혹시라고 하는 말이 담겨져 있잖아요. 혹시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실까 말까 뭐 안 하실지도 모르겠네. 이게 반신반의하는 그런 혹시가 아니에요. 히브리 원어로는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는 거기 maybe, perhaps 그런 단어가 없고 will rebuke라고 하는 말을 써요. 견책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이사야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써요. 이 말은 히스기야가 내가 믿는 하나님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하나님인데 지금 상황이 절대절명이잖아요. 정말로 힘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주의 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의 종에게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게 기도해 달라. 그런 간절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덤비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런 기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도 그런 얘기 하셨는데, 공필아, 저 어렸을 때요. 공필아, 너 목사 되려면 소나무를 한 몇 그루 이렇게 뿌리째 뽑아야 돼. 그래야 목사 될 수 있어.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를 그냥 소나무 붙잡고 나무 붙잡고 막 흔들어가면서 쥐야! 이래서 뿌리가 좀 몇 개 뽑혀야 그래야 목사 된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뽑았게요? 안 뽑았게요? 못 뽑았어요. 힘이 없어서 못 뽑았어요. 근데도 목사 된 거 보면 은혜기는 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본 뜻은 뭐예요? 그 간절함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목사 될 수 없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절대로 해결될 수 없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시면 히스기야는 그 나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께 기도해요? 살아계신 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이사야에게 부탁하는 게 기도였어요. 4절 끝에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 남아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우리 왕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기도하다 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 기도가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처럼 목사님 그냥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원어의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 마음을 높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lift your prayer이라고 되어 있어요. 너의 기도를 높여라라고 하는 말은 마치 누군가에게 좋은 것을 귀한 분에게 뭔가를 드릴 때에 두 손으로 이렇게 받쳐드리듯이 우리들의 마음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 들어주시려면 들어주시고 말려면 말고 이런 식의 기도가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배옷을 입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짐을 잔뜩 짊어지고 이러고 가겠어요? 짐진 사람이요? 고개 바짝 들고 허리 피고 짐 못 짚니다? 무거운 짐입니다 그랬어요? 무거운 짐을 질면 어떻게 돼요? 숙이게 돼요. 그 무거운 삶의 짐을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가서 예수님이 내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I'll take care of it. 내놔. 내가 해줄게. 기도는 그런 간절함을 하는 거예요. 들어주실 것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도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모든 짐을 다 들어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이런 놀라운 은혜의 경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같이 있기를, 매 순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